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북서부 오리건주 대학 총격범이 기독교인들을 겨냥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사건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언론에 총격범이 학생들에게 총을 쏘기 전에 그들이 기독교 신자인지 여부를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중무장을 한 총격범은 어제 오리건주 로스버그에 있는 엄프콰 커뮤니티 칼리지 강의실에 난입해 수업 중인 교수와 학생들에게 총격을 가해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범인은 그 뒤 출동한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 사망했지만 정확한 사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해외 테러 조직과는 무관한 국내 테러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총격 사건 발생 직후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미국민 대다수는 강력한 총기 규제법을 원한다며 의회의 총기 규제안 통과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동부 잘랄라바드 공항에 오늘 새벽 미군 C-130 수송기 한 대가 추락해 11명이 사망했습니다. 아프간 바그람 공군기지의 미군 당국자는 사망자 가운데 6명은 미군이며 나머지 5명은 북대서양조약기구 지원단에서 근무하던 민간인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은 자신들이 미군 수송기를 격추시켰다고 밝혔지만 미 공군은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미군의 C-130 허큘리스는 4개의 엔진을 가진 수송기로 미국의 로키드 마틴사가 제작한 군용기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프랑스를 방문해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시리아 사태를 논의합니다. 두 정상의 이번 만남은 러시아의 시리아 공습에 대해 미국이 무차별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지난달 30일부터 시리아에 대한 공습을 시작하면서 이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미국은 러시아가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지원하는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피터 쿡 미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러시아와의 군사회담에서 러시아는 시리아 공습을 계속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반면 미국은 공습 지역이 ISIL이 장악한 곳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일본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 어제 말레이시아에서 국제 범죄 대책을 논의하는 장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국제 테러와 사이버 범죄 그리고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등의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성명은 테러 소탕 의지를 천명하고 일본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관련 정보를 서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성명은 또 불법 송금 등 사이버 범죄가 지역의 중대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각국의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납치 사건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인도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야마다니 에리코 일본 납치 문제 담당관은 기자들에게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도 납치 피해자가 있다며 이는 국제 문제이자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최근 광시 자치구에서 발생한 연쇄 폭발 사건 이후 언론에 대한 검열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검열 당국은 우편 폭탄에 의해 연쇄 폭발이 발생한 지 이틀째인 어제 중국 내 모든 언론들의 취재 기자들의 사건 현장 접근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사이버 당국도 신문 등 언론 보도에 있어 폭발 현장을 가까이에서 촬영한 사진들의 표지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공안은 이번 사건을 범죄 행위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각종 인터넷 뉴스와 웨이보 등 사회 연결 매체에서 폭발이나 용의자 등의 관련 검색어들은 당국의 철저한 검열을 받고 있습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호아킨이 미국 동부 해안을 따라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아킨은 시속 215km의 초강풍을 동반한 채 바하마 지역을 관통하며 서서히 북상 중입니다. 이에 따라 바하마 지역에는 최대 3m의 높은 파도가 일고 5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호아킨이 세력을 더 확장하면서 내일이나 모레쯤 미 동부 해안가 지역을 강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부 지역 주 정부들은 침수와 지반 붕괴 등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10월 2일 금요일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UN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했습니다. 평화적 우주 개발은 자주적 권리라며 위성 발사 금지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시급히 교체하는 것이 조선반도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을 담보하고
한국 정부 당국자는 리수용 북한 외무상의 한반도 평화협정 언급은 국면 전환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준 한국 유엔 대표부 대사는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시 전략 물자와 사치품 거래에 대한 제재의 폭을 넓히는 등 추가 압박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북한 내륙 지방은 가끔 구름 끼고 새벽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8도,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UN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했습니다. 평화적 우주 개발은 자주적 권리라며 위성 발사 금지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일 오후 UN 총회 기조연설에 나선 리수용 북한 외무상.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자는 주장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시급히 교체하는 것이 조선반도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을 담보하고 우리와 유엔 사이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바로잡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지난 8월 최고조로 치달았던 남북 간 긴장을 평화체제 전환이 필요한 가장 최근 예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태 악화에 직접적 계기가 됐던 목함질의 도발을 적시하지 않은 채 원인 모를 사건으로 지칭했습니다.
원인 모를 자그마한 사건이 발단으로 되었지만 명백한 것은 이런 사태가 매번 미국과 남조선이 벌려놓는 대규모 합동군사 연습이 절정에 오를 때마다 터지곤 한다는 것입니다.
한때 위험 수위를 넘나들던 남북 간 긴장은 한반도 평화에 취약함을 보여주고 따라서 전쟁 위험을 막기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다만 남북이 논의할 문제가 있고 미북이 논의할 문제가 따로 있다면서 평화체제 전환 문제는 철저히 미국과의 협상 영역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는 그 누구보다도 미국이 용단을 내려야 할 문제입니다.
미국이 이 같은 결단을 내리면 북한 역시 전쟁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건설적인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외무상은 이어 북한의 로켓 발사를 금지한 유엔의 단호한 입장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위성을 발사하는 나라가 10개가 넘지만 유엔 안전보상이사회는 유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서만은 위성 발사를 금지한다는 불법적인 결의를 만들어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위성 발사를 포함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금지하면서 북한의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 외무상은 평화적 위성 발사를 자주적 권리라며 이를 문제 삼을 경우 모든 자위적 조치들로 강경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핵실험 역시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에 대처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도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했습니다. 오리 아브라모비츠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일 VOA에 2012년 4월 16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성명을 상기시켰습니다. 위성 발사 혹은 우주 발사체로 그 성격을 규정하더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는 겁니다. 아브라모비치 대변인은 한반도 전쟁 시 미국의 핵미사일 공격을 가할 것이라는 현악봉 영국 주재 북한 대사의 전날 발언과 관련해 미국은 모든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리수용 북한 외무상의 유엔 총회 연설에 대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카드 삼아 북한에 유리한 협상 국면을 만들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새삼 강조한 것은 이런 국면 전환을 노린 발언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뉴욕 현지 시간으로 1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자신들의 평화적 위성 발사를 금지하면 끝까지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장거리 로켓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2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모든 그 발사체는 그 유엔 결의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또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모든 유엔 결의를 지켜야 되고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함께 어떤 동북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리 외무상 연설은 장거리 로켓을 이용한 위성 발사가 주권국의 자주권이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한 수준이라며 북한이 이 카드로 국제사회의 반응을 살피며 국면을 바꿔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특히 북한이 한동안 거론하지 않던 평화협정 문제를 리 외무상이 비중 있게 언급했다며 국제사회 압박에 자신들이 구석에 몰려있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유엔 부대를 활용한 선전술로 분석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북한은 핵 보유국임을 전제로 평화협정 협상을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평화체제 논의를 하기로 했던 9.19 공동성명에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리 외무상이 평화협정 문제가 포함돼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발언함으로써 미국과 한국 등이 제안한 6자회담 당사국 간 조건 없는 탐색적 대화의 가능성이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의 민간 전문가들도 리 외무상의 연설에 정세 주도권을 쥐어보려는 계산이 깔려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고유한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꽉 막힌 대외관계를 풀기 위한 카드로 보인다며 단기간 내 로켓을 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바로 우강도 도발을 통해서 새로운 긴장을 조성할 경우에 대내 결속은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 문제, 인내생활 향상 문제에 있어서는 기존보다 더 난관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바로 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볼 수 있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리 외무상이 평화협정을 고리로 안보 문제를 풀어보자는 의중을 관련국들에게 내비친 것이라며 일종의 협상 제안을 통해 주도권을 쥐어보려는 시도로 분석했습니다. 장 박사는 그러나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사회의 반응을 보면서 시기를 저울질하겠지만 기술적 문제가 해소되면 발사 자체를 포기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유엔은 북한이 예고한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을 주시하면서 제재 강화 방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오준 한국 유엔 대표부 대사가 밝혔습니다. 오 대사는 1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발사를 강행할 경우 전략물자와 사치품 거래에 대한 제재의 폭을 넓히는 등 추가 압박 조치가 따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 대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중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실감한다며 중국 역시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는 데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뉴욕에 있는 한국 유엔 대표부에서 오 대사를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이미 거듭 시사를 했죠. 뭐 지금 영국 대사까지도 나서서 관련 발언을 했고 핵실험장에서는 물론 지금 일부입니다만 이상징후도 좀 포착이 되고 있어서요. 당창건이를 전후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 물론 뭐 정확한 예측은 굉장히 힘들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예측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물론 그런 도발 가능성을 시사하긴 했는데 그것이 이제 당 창건이니까 10월 10일 그 즈음에 이루어질지 또는 그 후에 이루어질지 또는 북한이 이런 국제사회의 우려나 경고를 감안해서 도발하지 않을지 지금 여러 가지 예측이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도발 징후가 뭐 위성사진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엔 내부 분위기 지금 어떻습니까? 뭐 실제로 도발을 하나 하든 안 하든 유엔 차원의 나름대로 준비는 물론 하고 있겠죠?
네, 그런 과거의 경험을 비춰볼 때는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그것은 뭐 장거리 미사일은 로켓이라고 하든 뭐 위성이라고 하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했을 때는 항상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채택돼서 기존에 있는 제재 내용이 강화되어 왔습니다.
유엔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수준 또 어떤 방향으로 제재가 발동이 될지 좀 예측을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제재는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강화되어 왔습니다. 제재 여태까지 내용의 중심은 아무래도 북한의 그런 대량 파괴 무기, 핵무기나 미사일 같은 무기 개발을 저지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기 개발과 관련된 무역거래라든지 또는 금융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지하고 그 다음에 제재 대상 그런 개발에 관련된 개인이나 단체 이런 것들을 제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제재의 폭이 점점 넓어져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지금 말씀을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대사님께서 얼마 전에 북한이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제재를 다 받고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제재 여지가 또 남아있는 건지 억지력이 좀 이외에도 남아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그 제재 폭이 점점 넓어지면 일반 무역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약간 오해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이런 생필품을 포함한 일반적인 무역이 다 제재를 받게 된다는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런 제재는 유엔에는 없습니다. 네. 그렇게 생필품을 포함한 모든 무역이 제재를 받는 경우라는 건 없는 일이고 제재의 폭이 좀 넓어지면은 지금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현재에도 북한 제재가 그런 전략물자가 아닌 일반적인 무역의 제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치품이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치품이라는 건 고가의 자동차, 고가의 술, 이런 고가품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전략물자가 아니고 일반 물자이지만 이미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재의 폭이 넓어진다는 뜻으로 제가 드린 말씀이었죠.
네, 그러니까 국가 간의 정상무역까지 뭐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 군수용품도 이미 뭐 충분히 제재를 받고 있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럼 지금 제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치품목에서 좀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사치품목들은 이제 각국이 정해서 제재를 하게 돼 있는데요. 그런 사치품목에 대한 제재가 말하자면 전략물자가 아닌 일반 무역에까지도 이미 제재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일부 받고 있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폭이 넓어진다는 것은 그런 전략물자에서도 폭이 넓어질 수 있고 사치품목에서도 폭이 넓어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의 뉴욕 채널이라고 있습니다. 이쪽 뭐 북한 쪽은 그 유엔 대표부가 그 창구죠.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국무부의 6자회담 특사도 얼마 전부터 공석이 됐고 해서 미국 간의 뉴욕 채널도 완전히 막힌 건 아니더라도 굉장히 뜸해진 거 아니냐. 워싱턴에서는 적어도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현재에서 보시기에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유엔에 나와 있는 북한 대표부를 통해서 미국과의 그런 대화 채널은 열려 있는 건데 그 채널을 활용해서 미북 간의 그런 의미 있는 대화가 되려면 현 시점에서는 북한이 좀 더 성의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의를 보인다는 것은 핵 문제라든지 인권 문제라든지 유엔의 제재 대상 내지는 유엔의 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북한이 성의를 보이고 진전 개선을 한다면 대화 가능성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북한의 그 성의를 지금 촉구를 하셨는데 미국을 비롯한 5자 당사국들의 가장 최근의 제안이 한때 좀 크게 소개됐었던 탐색적 대화를 하자 까지가 맞습니까?
그런 탐색적 대화 그런 방안이 거론됐었죠. 그런데 뭐 현 시점에서는 저는 특별히 탐색적인 대화이든 본격적인 대화이든 특별한 대화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뉴욕 채널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사님께서 중국 그 당국자들과 뭐 유엔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하실 기회가 물론 있으실 것 같고요. 정말 최근에 그 북중 관계가 좀 싸늘해졌다 이런 기류를 중국 당국자들을 통해서 좀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지요?
북한하고 중국은 북경과 평양에서 얼마든지 서로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엔 내에서 볼 때 제가 특별히 그런 걸 감지하는 건 없습니다.
제가 여쭙는 거는 이제 유엔 내에서 중국 당국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네. 그들의 그 뭐 심경 변화 혹은 뭐 태도 변화 이런 걸 읽으신 적이 있는지를 지금 여쭙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이런 도발, 그러니까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같은 그 도발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이 반복되는 것이 중국으로서도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그런 인식을 많이 보이고 있죠. 제가 대화를 해보면.
과거보다 더 현저하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또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북한에 좀 힘을 실어주는 듯한 그런 태도를 지금까지는 보였기 때문에 글쎄 지금 이제 그 선을 중국 측에서 좀 넘어서기 시작한 걸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여전히 좀 뭐 행동이야 밉지만 가오를 버릴 수도 있냐 이런 좀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건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중국이 뭐 북한과의 기본적인 관계까지도 다 훼손하거나 뭐 그러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연 그러면 앞으로 중국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중국이 북한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핵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 같은 그런 도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러한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제가 사실 이런 부분을 여쭙는 이유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얼마 전에 그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직후에 북한의 유엔 결의 위반하는 것을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뭐 표명을 했기 때문에 그게 좀 이제는 좀 한 수위가 높아진 경고로 읽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이전까지의 일상적인 대화처럼 나왔던 그런 수준의 그냥 경고로 봐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좀 구별하고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뭐라고 예단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북한의 도발이 또 만약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국제사회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좀 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시진핑 주석이 워싱턴에 가서 그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는 것은 저는 상당한 의의가 있고 북한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엔에서 다뤄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권 문제인데요. 안보리에 이 문제가 상정된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 따라서 북한 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유엔의 우려 확실히 좀 변화를 느끼시죠?
네. 북한 인권 문제는 이제 작년이 아주 중요한 전환의 해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엔에서는요. 왜냐하면 작년에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가 아주 방대한 양의 보고서를 제출했고 그걸 계기로 해서 유엔 총회나 또는 유엔 안보리에서까지 북한 인권 문제가 다뤄지게 된 거기 때문에 유엔 내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실하게 높아진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제 그러한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금년 가을에 또 유엔 총회 결의가 있을 것이고 안보리에서 이 문제가 또 다뤄질지 그거는 제가 지금 우리나라가 안보리 이사국도 아니고 뭐라고 예단할 수는 없는데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의안에 구체적으로는 사실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와 ICC에 제소한다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됐었기 때문에 그게 그런 단호함이 사실 어떤 상징적인 차원을 넘어서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 지금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그것이 현실화되려면 이제 그것은 유엔에서는 안보리에서 그게 결의가 돼야 되고 합의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안보리에서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죠.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다 거부권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 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인권 문제를 다룬다는 자체 그런 ICC 제소 가능성이 논의된다는 것 자체 그런 것들이 압박이 되기 때문에 그 효과라는 게 실제로 그런 ICC 제소하는 결의를 못하면은 효과가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문제를 다루고 영어로 UN에서는 그걸 name and shame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망신을 준다할까 압력을 준다할까 이런 것이 UN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기본적인 어프로치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안보리의 결정이나 이런 게 없더라도 다루는 것 자체가 북한 인권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압력 요인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상징성이 그냥 단순히 상징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 그것 독립적으로 충분히 효과적인 압박 수단이 된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가 되고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께서는 여전히 방북을 희망하고 계신가요?
그렇죠. 반 총장님은 지금 이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세계 주요 분쟁 중에 하나인 한반도 상황에 관심을 갖고 또 거기에 어떤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면 언제라도 하겠다 하는 입장이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개성공단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취소됐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는 언제든지 역할을 하고 또 필요하면 북한을 방문하고 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 유엔 대표부의 오준 대사로부터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전망과 대응 방안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한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아직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으로 향하는 화물 열차가 포착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부인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실은 화물 열차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을 향했다는 일본의 한 언론 보도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북한 내에서의 화물 열차 이동은 미사일 발사와 상관없이 있을 수 있다며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는 아직 포착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평양 주변의 화물 열차 움직임은 많지만 미사일 발사장이 있는 동창리로 향한 열차는 아직 없다는 겁니다. 한국통일부 역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포착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준희 한국통일부 대변인의 2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한미 양국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뭐 여러 도발과 관련된 임박된 징후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평양에서 열차를 이용해 장거리 미사일을 동창리로 운송한 다음 그곳에서 조립해 발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2년 12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에도 전체 길이 약 30m의 대포동 2호 계량형의 기체를 평양 산음동 무기공장에서 기차로 운반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조립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인공위성을 통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일주일 전에 관련 징후를 포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조보근 합참국방정보본부장의 설명입니다.
미사일 같은 경우는 요사이 시설 보강이 많이 되어서 일주일 정도는 그 전에 징후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 앞서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으로 향하는 북한 화물 열차의 움직임이 확인됐다고 2일 보도했습니다. 열차가 평양시 산음동의 무기 공장에서 출발했으며 열차에 무엇을 실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화물 열차가 실제로 미사일 기체를 운반한다고 하더라도 미사일 조립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인 이달 10일 이전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에 맞춰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지도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열병식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열병식 당일 새로운 무기가 등장할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올해 북한 당창건 기념일의 경우 꺾어지는 해인 정주년에 해당하는 만큼 북한은 병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열병식 행사를 예년보다 성대하게 개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평양의 미림 비행장에서 전투기와 포병 장비, 미사일 등을 동원해 열병식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림 비행장 상공에서는 항공기들을 동원해 에어쇼 연습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지도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열병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열병식 당일 새로운 무기가 등장할지도 주목됩니다. 한국 군당국과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열병식에서 최대 한국 중부권까지 타격이 가능한 300mm 신형 방사포와 무인 항공기, 스텔스형 고속 침투 선박 등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등장한 KN-08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개량형을 선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 청와대에서 국방보좌관실 행정관을 지낸 김종대 디펜스 21 편집장입니다.
저번 열병식 때 나온 거 신형 장사정포 무인기가 어쩌면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에어쇼가 병행된다니까 미국이하고 수호이기 전투기가 나올 거. 아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 다 나올 겁니다.
한국 국방대학교 김연수 교수는 북한이 미국에 대항해 핵전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열병식에서 이를 과시할 수 있는 미사일 전력을 선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3년 전승절 60주년 열병식에서 스커드와 노동, 무수단, KN-08 등의 미사일을 선보였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올해 당창건 70주년 기념행사는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정통성을 대내외에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세레모니 성격이 강한 만큼 열병식에서는 북한의 체제 역량을 과시할 수 있는 무력 시위를 벌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뷰이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등 도발 의지를 계속 내비치는 가운데 미군의 핵 항공모함이 일본에 배치됐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지원 능력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김영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해군의 핵심 전력인 원자력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1일 일본 요코스카에 있는 미 7함대 해군기지에 배치됐습니다. 레이건호는 지난 7년간 이곳에서 활동했던 원자력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를 대체해 7함대 주력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지난 2003년에 취역한 레이건호는 조지 워싱턴호보다 11년이나 젊어 훨씬 다양한 첨단 무기와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의 유사시 한반도 지원 전력도 한층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미군은 앞서 한반도 유사시 등에 대비해 최신 B-2 스텔스 폭격기 3대를 지난 8월 괌에 배치했습니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로널드 레이건호는 길이가 333m에 배수량이 9만 7천 톤으로 면적이 축구장의 3배에 달합니다. 각종 항공기 60대, 최대 5천 명의 요원들을 태우고 시속 30노트, 즉 55km의 속도로 움직이며 당장 전투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신 스텔스 전투기인 F-35를 배치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전투 능력이 더욱 개선될 것이라고 미군 당국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군 관리들은 특히 레이건호가 미군이 보유한 10개 항공모함 가운데 가장 전진 배치되어 있다며 현지 자연재해와 한반도 방어에 대한 미군의 안보 공약에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레이건호의 배치는 또 최근 장거리 로켓 발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북한 정권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셉 오코인 미 7함대 사령관은 이를 기자들에게 미 해군은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이 뛰어난 군함들을 보유하고 있다며 특히 북한과 바로 마주하는 해역에 이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에 주둔한 미 7함대는 미 해군 최대의 전진 배치 기지로 이지스함 등 60척에서 70척에 달하는 함선과 150대에서 200대에 달하는 군용기, 4만 명의 해군과 해병대원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는 7함대가 영내 36개 나라와 접한 해역에서 작전 활동을 하고 있다며 특히 미국을 제외한 5개 군사력 국가인 중국, 러시아, 인도, 남북한이 모두 작전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 7함대 지휘관들은 로널드 레이건호가 유사시 가장 먼저 작전에 투입되는 주요 전력 가운데 하나라면서 북한뿐 아니라 중국 인민해방군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고 일본과의 연합작전 능력을 확대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레이 마버스 미 해군 장관은 이를 레이건호 입항 기념식에서 레이건호 배치는 미일 상호 방위와 지역 안정에 대한 공약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Are visible symbols of our shared commitment to one another.
일본 방위성 역시 성명에서 레이건 호가 일본의 안보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유지를 위한 미 해군의 지속적인 공약에 기여할 것이라며 반겼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호는 미 칠함대 요코스카 기지에 배치된 다섯 번째 항공모함입니다. 이곳은 1973년부터 항공모함 미드웨이, 인디펜던스, 키티 호크, 조지 워싱턴 호가 차례로 순환 배치됐었습니다. 미군은 지난 2008년 키티 호크 호가 퇴역하면서 현재 보유한 10개 항공모함 모두 원자력 추진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배치될 11번째 항공모함인 제럴드 포드 호는 최신 F-35C 스텔스 전투기와 무인폭격기, 고성능 ANSPY-3 레이더에 레이저포 배치까지 추진하고 있어서 미 해군 능력을 더욱 강화시켜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포드호는 특히 배수량이 10만 톤에 달하며 제조에만 130억 달러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로널드 레이건 호는 오는 18일부터 부산 앞바다에서 개최되는 광복 70주년 한국 해군 창설 70주년 기념 관함식에 참가합니다. 이 행사엔 35개 나라 해군 등 5만 명이 참가한다고 한국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뷰인 뉴스 김영곤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내용들 준비되어 있나요?
시리아에서 러시아의 공습이 사흘째 이어진 가운데 미국 등은 러시아가 시리아 반군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동부에서 미군 수송기가 추락해서 미군 등 11명이 숨졌다는 소식도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으로 지난해 옛 소련권 국가 사이의 투자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된 보고서 내용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역시 러시아의 시리아 공습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사흘째 공습을 이어갔는데요. 특히 어젯밤에는 처음으로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이 점령한 지역을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SU-34 폭격기가 ISIL의 거점인 라카 남서부를 공습해서 테러리스트 훈련소로 사용된 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발표했고요. 또 시리아 내부의 상황을 전하는 시리아 인권 관측소도요. 러시아가 라카시 서부를 공습해서 ISIL 조직원 12명이 사망했다는 현지 활동가들의 보고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러시아가 지금까지 공습한 곳, 첫째 날, 둘째 날 공습한 곳은 ISIL 관련된 곳이 아니라 다른 반군들이 점령한 곳이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거의 다라는 건데요. 러시아가 지난달 30일 시리아 내 공습을 시작해서 오늘이 사흘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어젯밤 이 라카를 제외하면 대부분 이 ISIL이 아니라 다른 반군들이 장악한 서부 지역에 공습이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서방의 지원을 받는 반군도 러시아 공습의 표적이 됐고 또 수십 명의 민간인이 숨졌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미국과 연합군 참가국들은 러시아가 ISIL이 아니라 반군을 겨냥한 공격은 중단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미국 외에 영국, 터키, 프랑스, 독일,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함께 발표한 공동 성명입니다.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군은 시리아에서 1년 넘게 공습을 하고 있지만 ISIL만을 겨냥하고 있고 온건파 반군과 쿠르드 민병대 등은 지원해왔습니다.
네. 자, 어제 이 문제를 놓고 미국과 러시아 간의 첫 긴급 군사회담도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논의가 있었나요?
기존의 입장을 서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은 군사회담에서도 이 러시아가 반군에 대한 공습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고요. 러시아는 이 ISIL을 겨냥한 공습 작전임을 주장하면서 하지만 다른 테러 그룹도 표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거듭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약간은 모호한 그런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죠.
예.
러시아는 또 ISIL을 소탕하기 위해서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군과 협력하라는 미국의 요구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러시아는 연합군의 공습은 시리아 내에서의 공습을 말하는 겁니다. 불법적이라면서 함께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자국은 시리아 아사드 정부의 요청으로 군사 개입했지만 연합군은 시리아 정부의 요청, 또 유엔 승인이 없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거죠.
예, 양측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결국 회담에서 별 성과가 없었다고 봐도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양측은 시리아에서 미군과 러시아군의 의도하지 않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 연락하기로 했고요. 조만간 다시 군사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러시아가 온건파 반군을 공격하는 의도는 뭘까요?
러시아는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오랜 동맹인데요. 아사드 정권이 서방의 제재 또 반군 활동 등으로 점점 더 위태로워지면서 이 아사드 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직접적인 군사 개입에 나선 겁니다. 또 이 러시아가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넓히려는 의도, 또 이제 다른 지역이지만 동유럽에서 이 서방 국가들이 나토 동맹국들이 군비 태세를 강화하면서 이에 대한 반격의 성격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의도로 분석이 되고요. 러시아가 처음에는 아사드 정부의 ISIL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지금까지의 공습은 이 아사드 정부에 대항하는 모든 세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백악관은 이 시리아 반군 세력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은 이 러시아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또 시리아의 온건한 반정부 세력마저도 극단주의로 몰아갈 수가 있고 러시아 자국의 극단주의 문제도 악화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동안 미국의 지원을 받던 온건파 반군이 이 러시아 공습의 표적이 됐다고 한다면, 만약 그 미군들이 직접 그 반군을 보호하려고 나선다면 미군과 러시아군 사이에 충돌이 시리아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또 제기될 수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심각한 시나리오죠. 미군과 러시아군이 충돌하는 그런 상황인데,
예.
양측 모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협력은 하지 않고 있지만 적어도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연락을 계속 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미 국방부 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리아 온건파 반군을 미군 직접 보호할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하지만 민감한 사안인 만큼 미군 관리들이 공개적으로 밝힌 입장은 없습니다.
네. 자, 러시아가 시리아뿐만 아니라 이라크로 공습을 확대할 거란 전망도 있군요.
네, 앞서 러시아가 이라크에서도 이라크 정부의 요청이 있다면 시리아에서처럼 ISIL을 겨냥한 공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여기에 이라크 정부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하이다르 아빠디 이라크 총리는요, 러시아의 자국 내 ISIL 공습을 환영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아직 러시아와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논의를 시작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란도 이 시리아 사태에 개입하겠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아사드 정부를 돕기 위해서 러시아에 이어서 또 이제 몇 안 되는 동맹국인 이란이 이 수백 명 규모의 지상군을 보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레바논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인데요. 또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 레바논의 무장세력 헤즈볼라도 아사드 정부군을 도와서 전투에 참여할 거라고 레바논 매체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란 정부가 이제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공습을 시작한 후 서방 국가들의 이제 비난을 받을 때 공개적으로 러시아의 시리아 내 군사작전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실제로 이란도 군사개입에 나섰다면 시리아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는 것인데요. 백악관은 어제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을 때 보도 내용을 확인하진 않았지만 사실이라면 시리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아프가니스탄 동부에서 미군 수송기가 추락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오늘 아프간 동부 잘랄라바드 공군기지에서 미군 C-130 수송기가 추락했는데요. 미군에 따르면 수송기에 탔던 11명이 모두 숨졌는데 6명은 미군이고요. 나머지 5명은 현지 병력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파견된 용역업체 직원으로 민간인이었다고 합니다.
네, 자, 추락 원인이 공개가 됐습니까?
미군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수송기가 추락한 이유는 사고다, 단순한 사고다, 이렇게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프간 무장세력 탈레반은 자신들이 수송기를 격추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미 공군 관계자는 수송기 추락이 적의 공격에 의한 것이 아니란 점은 매우 확실하다, 이렇게 부인을 했고요. 또 일부 현지 언론들은 이 C-130 수송기가 이륙 단계에서 사고로 추락했다, 이런 보도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추락한 C-130 그 수송기 어떤 기종인지 좀 살펴볼까요?
미군군의 대표적인 전술 수송기인데요. 엔진이 4개 달린 비행기고 로키드 마틴사가 개발을 했는데요. 1950년대 후반에 도입됐지만 개량을 거듭하면서 미국 외 한국, 뭐 일본 여러 나라들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수송기 외에 공격기, 뭐 정찰기, 공중급유기 이렇게 개조가 됐고요. 이번에 추락한 기종은 C-130J라는 이 개량형 중에서도 최신형인데 최대 130명이 탑승할 수 있는데 추락 당시에는 11명만 타고 있었고 모두 숨졌습니다.
예. 앞서 탈레반이 아프간 도시를 점령한 후에 이 미군이 아프간군의 탈환 작전을 돕기 위해서 공습을 벌였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어제도 전해드렸었는데 네. 이 미군 수송기가 추락한 곳도 가까운 곳인지 궁금한데요.
아닙니다. 이 탈레반이 점령해서 이 미군이 공습 지원을 했던 쿤두주는 아프간 북부에 있고요.
예.
이번에 수송기가 추락한 잘랄라바드는 아프간 동부에 많이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렇군요. 자, 아프간군의 그 쿤두주 탈환 작전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이 쿤두주를 탈환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가니 대통령은 이 아프간군이 쿤두주 탈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으며 아프간군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씻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앞서 아프간군과 경찰이 소수의 탈레반에게 쿤두주 주요 시설을 내주고 후퇴한 데 대한 비난들이 들끓었었죠.
그렇습니다. 이 가니 대통령의 발언도 그런 점을 의식한 것인데요. 탈레반은 지난 28일 새벽 쿤두주 교도소를 습격해서 죄수 수백 명을 탈출시켰는데 이 중에 상당수가 탈레반 대원들이었고요. 이어서 주요 시설들을 점령을 했습니다. 쿤두주가 아프간 북동부의 상업 중심지고 또 중요한 고속도로가 지나는 요충지라고 합니다. 이 아프간군이 곧바로 지원 병력을 보내서 탈환 작전을 벌였는데 사흘 만에 이제 도시를 탈환했다고 발표한 거고요. 이 과정에서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미군의 공습이 세 차례 있었습니다.
네. 자, 미군은 지난해 전투 임무를 종료했다 선언하고 전투 병력을 아프간에서 철수를 시켰는데 이번에 공습 지원도 있었고요. 또 특수부대원들이 탈레반과의 교전에 참가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미군의 현지 임무에 변화가 있는 걸로 봐도 될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군은 그런 교전이 있긴 했지만 아프간에서 미군의 역할에는 변화가 없을 거란 입장이고요. 또 어제 교전도 아프간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고문단으로 파견된 미군 특수부대원들이 무장 세력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방어적 차원에서 무기를 사용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비전투 임무에 투입된 군인이라도 필요할 때 자신을 방어할 권리는 있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데 참고로 미군은 이 전투 임무 종료 후에 전투 병력을 철수시켰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아프간군의 훈련 또 다른 작전 지원 등을 위해서 6,500명의 병력을 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자, 쿤두주를 탈환했고 또 아프가니스탄 가니 대통령은 아프간 군에 대한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벗어냈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하지만 정부에 대한 비난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쿤두주에서는 오늘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이번 교전 과정에서 쿤두주에서는 주민 100명이 숨지고 6,000명의 피난민이 발생을 했는데 쿤두주 주민들이 정부의 치안 실패로 탈레반이 도시를 점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면서 가니 대통령의 퇴진까지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이 아프간 의회에서도 정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현지 안보 책임자들에 대한 특별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나왔고요. 또 아프간 정부의 최고 정보 책임자가 직접 의회에 나와서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가니 대통령이 집권한 지 지금 1년이 돼가는데요.
네.
그동안에도 집권 후에 치안 태세가 악화됐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이 쿤두주를 탈레반에게 점령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네. 탈레반에게 쿤두주를 내줬던 것이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탈레반이 1990년대에는 한때 쿠데타로 아프간을 통제하기도 했죠. 하지만 2001년에 미군이 주도한 아프간 전쟁으로 축출됐고요. 이후에는 잔당들이 산악지대에서 숨어서 항전을 하거나 아니면 폭탄 테러를 이제 단발적으로 저지르는 수준이었는데 2001년 이후 처음으로 이번에 북부 주요 도시 쿤두주를 점령했던 겁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옛 소련권 국가 사이의 투자가 크게 감소했다는 보고서가 나왔군요.
네, 유라시안 개발은행이 어제 발표한 보고서 내용인데요. 지난해 소련권 국가들 사이의 투자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12% 규모로는 60억 달러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이 우크라이나 사태 등 이런 사태들로 인한 긴장이 가장 큰 이유겠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했고 또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는 내전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개인과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가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도 소련의 옛 국가들 사이의 상호 투자가 감소한 원인은 우크라이나의 정치 또 경제 상황이 불안정한 때문이 제일 크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가 몇 년 전부터 옛 소련 국가들 사이의 경제 협력 확대를 추진해 왔는데 이런 흐름에는 조금 어긋나는 결과네요.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옛 소련권 국가들 사이에 유라시아 경제연합이라는 것을 만들었죠. 러시아 외에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등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전체 소련권 국가들 사이에 상호 투자는 줄었지만 이들 이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소속된 국가들 사이에 투자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한편 국제통화기금 IMF는 이 최근에 옛 소련권 국가들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긴장 때문에 올해도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금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BOA 뉴스 투데이 내일 북한 날씨 살펴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 내륙 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고 새벽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8도,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전역에서 구름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12도, 낮 최고 18도, 남포는 최저 13도에서 최고 17도가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아침 최저 9도, 낮 최고 19도, 강계는 최저 4도에서 최고 1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역시 맑은 하늘 예상됩니다. 해주 최저 17도, 최고 20도, 개성은 최저 15도, 최고 21도가 예상됩니다. 함경 남북도 지방도 역시 종일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함흥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최고 20도, 장진 최저 0도에서 최고 10도, 원산 최저 17도, 최고 21도, 해산은 최저 0도, 최고 1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청진 최저 기온은 8도, 최고 18도, 선봉은 최저 5도에서 최고 18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다소 끼겠습니다. 물결은 1.5에서 4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모레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모레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12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1.5에서 3미터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지중해의 기상 악화로 인해 그리스에 유입된 난민 수가 급격히 감소했다고 유엔 난민기구가 밝혔습니다. 유엔 난민 최고대표 사무소는 어제 하루 그리스에 유입된 난민 수가 1,500명에 불과했다며 이는 하루 평균 5천여 명에 달하던 것에 비하면 크게 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드리안 에드워즈 유엔 난민기구 대변인은 그러나 날씨가 좋아지면 난민 규모가 다시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난민기구는 올해 70만 명의 이민자들과 난민들이 지중해를 건너 유럽에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내년에도 이와 비슷한 규모의 난민들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추정치의 두 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이에 따라 난민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난달 요청한 3,050만 달러보다 훨씬 많은 1억 2,8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미국 북서부 오리건주 대학 총격범이 기독교인들을 겨냥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사건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언론에 총격범이 학생들에게 총을 쏘기 전에 그들이 기독교 신자인지 여부를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중무장을 한 총격범은 어제 오리건주 로스버그에 있는 엄프콰 커뮤니티 칼리지 강의실에 난입해 수업 중인 교수와 학생들에게 총격을 가해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범인은 그 뒤 출동한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 사망했지만 정확한 사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해외 테러 조직과는 무관한 국내 테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총격 사건 발생 직후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미국민 대다수는 강력한 총기 규제법을 원한다며 의회에 총기 규제안 통과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동부 잘랄라바드 공항에 오늘 새벽 미군 C-130 수송기 한 대가 추락해 11명이 사망했습니다. 아프간 바그람 공군기지의 미군 당국자는 사망자 가운데 6명은 미군이며 나머지 5명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지원단에서 근무하던 민간인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은 자신들이 미군 수송기를 격추시켰다고 주장했지만 미 공군은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미군의 C-130 허큘리스는 4개의 엔진을 가진 수송기로 미국의 로키드 마틴사가 제작한 군용기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일본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 어제 말레이시아에서 국제범죄 대책을 논의하는 장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국제테러와 사이버범죄 그리고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등의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성명은 테러 소탕 의지를 천명하고 일본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관련 정보를 서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성명은 또 불법 송금 등 사이버 범죄가 지역에 중대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각국의 대응 향상 노력을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납치 사건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인도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중국 당국이 최근 광시 자치구에서 발생한 연쇄 폭발 사건 이후 언론에 대한 검열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검열 당국은 우편 폭탄에 의해 연쇄 폭발이 발생한 지 이틀째인 어제 중국 내 모든 언론들에게 취재 기자들의 사건 현장 접근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사이버 당국도 신문 등 언론 보도에 있어 폭발 현장을 가까이에서 촬영한 사진들의 표지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공안은 이번 사건을 범죄 행위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각종 인터넷 뉴스와 웨이보 등 사회 연결 매체에서 폭발이나 용의자 등의 관련 검색어들은 당국의 철저한 검열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 광시 자치구 류저우시에서는 최근 이틀간 도심 곳곳에서 18건의 우편 폭탄이 연쇄 폭발해 7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호아킨이 미국 동부 해안을 따라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아킨은 시속 215km의 초강풍을 동반한 채 바하마 지역을 관통하며 서서히 북상 중입니다. 이에 따라 바하마 지역에는 최대 3m의 높은 파도가 일고 5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호아킨이 세력을 더 확장하면서 내일이나 모레쯤 미 동부 해안가 지역을 지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큰 피해를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동부 지역 주 정부들은 만일화 세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